월요일 새벽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제가 12절부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 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 우리가 주일 새벽에 읽었던 그 아벡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이후에 한번 패전하고 다시 이제 궤를 불러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된그 장면 다음이죠.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긴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는 것처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렀다. 지도를 펴고 보면 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실로까지 한 3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계산하면 42.195니까 사실 뭐 3km를 달린 걸 계산하면 거의 뭐 마라톤에 육박하는 먼 거리를 소식을 전하러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제 엘리가 길옆 자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무슨 일이 생긴지는 모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일까? 영어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유는 엘리가 아무리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사사라고 할지라도 또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궤가 움직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익명의 선지자로부터 이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죠.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읽어보시면 그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지금 엘리가 듣지를 못해요. 사람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엘리는 모릅니다. 가장 늦게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늦게 듣는 거라고 지나칠 수는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엘리가 그 실로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은 엘리입니다. 근데 엘리는 늦게 들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늦게 되는 거예요. 앞에 보면 엘리는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에서 항상 이렇게 빠져요. 어려운 말로 배제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 내용을 엘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너 지금 술 취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주정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한나의 기도 내용을 자기는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빠져 있어요 옆으로. 그리고 자기 아들들의 그런 악행도 소문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자기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자기한테 와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소문을 듣는 거예요. 어렴풋하게 듣는 거죠. 그리고 3장에 가면 그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들어요. 이게 제사장인데 또 이 전쟁의 소식 같은 정말 중요한 또 그 전쟁에 그냥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교회가 나간 상황인데도 엘리에게는 가장 직접적인 가장 빨리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이죠? 중요한 일에 이렇게 밀려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듣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15절 끝에 나오는 98세라서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 육신의 눈도 어둡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비전,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서 결국은 가문의 심판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참 씁쓸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살육이 있었고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전장의 소식을 전하죠. 그랬더니 18절에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 18절에서 내용을 보면 사사가 된 지 4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거꾸로 연대를 계산해 보면 사사기 끝부분에 17장 그 뒷부분 정말 이상한 일이 많이 나오죠.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거 17장 처음에 시작하거든요. 개인 집에 신상을 갖다 놓고 자기가 거기다 제단을 꾸며요. 그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제사장을 하는 또 사사를 했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극심한 혼란이 있습니다. 보면 기가 찰 정도죠. 그때 사사가 엘리입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끝을 보고 있는 건데 그리고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요 말이 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보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엘리가 살이 쪄 있는지. 살이 쪄서 뒤로 넘어져서 그 체중병에 목이 부러져 죽어요. 이게 혼니와 비느하스의 모습도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들도 살쪄 있구나. 자 여러분 살찐 것을 이렇게 뭐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뭐 영국 같은 경우에 영국 성공회나 이런 데는 이 성직자가 살이 찌면 안 됩니다. 살찌면 아주 나태한 성직자로 완전히 찍혀버려요. 네 그러한 이런 까닭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을 근거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교육자가 살이 찌면은 여기 나오는 느낌 있죠. 비대하여 목이 부러진 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근거가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엘리의 경우에는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자신들은 이 재물을 챙겨서 너무 많이 먹어가 살이 쪄 있는 거예요. 사실 기가 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은 말하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이스라엘의 재물로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막 먹인 거예요. 막. 좋은 거 먹이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자식들을 타락시키고 자신도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이후에도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 며느리가 즉 엘리의 며느리가 출산하게 되는데 충격을 받게 되죠. 궤를 빼앗긴 것, 시아버지와 남편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해산하면서 이제 죽습니다. 이 죽어갈 때에 바로 이 아들을 출산하게 되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였다. 자, 이가봇이란 말 자체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앞에 보면 우리 또 뒤에 27절도 나오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21절에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표현해요. 그 영광이라는 표현은 궤가 떠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앞에 주어가 없어요. 그냥 빼앗겼다예요. 그냥 빼앗겼다. 사실은 뒤에 보면 또 나오겠지만은 이제 언약 궤가 스스로 가버린 거예요. 떠나준 거예요.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이 왜 그런 의미를 가지는지 이제 좀 뒤에 베세메스까지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충격받고 죽게 되는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두 번이나 반복이 되죠. 21절에도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22절에 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자, 이 두 번째 표현하는데 이것은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다음에는요.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에요. 영광이 떠나버리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해서 예배도 드리고 예배도 받으시고 또 선택하신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었는데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드러내는 말이 바로 이 죽어가는 며느리의 말인 겁니다. 영적인 그런 충격들과 그리고 40년을 인내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실 때 이제 여기서 적용하기엔 참 힘이 듭니다. 비참한 일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자주 뭐 정기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 자, 적용할 부분은 어디냐면요. 17절 말씀이에요. 17절에 보면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냥 쓱 지나가는데 자,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여러분 보통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성경에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 비참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완전 난리가 났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엘리 가문이 심판을 받고 죽게 되는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장래에는 이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은 소식인 거예요. 이제 이거 끝내야 된다. 사무엘을 세웠으니 이제 새 시대를 열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끔찍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충격적인 참 마음 아픈 것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다시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느낌을 받아요. 왜 하필 여기서 그냥 전령 그 전장에서 온 자가 말하기를 아니면 어떤 베냐민 사람이 이르되 이러면 되는데 왜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구약 전체에서 항상 좋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여기 바로 이 표현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이 전체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기도 제목이죠. 우리가 볼 때는 어렵고 충격적인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건축하는 일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배 처소를 구하는 문제도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결정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과 주례학교 아이들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